제자들과 함께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에 이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서로를 보면서 과연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의아합니다.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장면이 옮겨져서요, 이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주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배신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그 기도 자리에서 잠이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고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오셔서 또 제자들이 잠든 걸 보시고 또 깨우시고, 그렇게 세 번 반복한 이후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보니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죠. 유다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신호를 정해놓았고, 그 컴컴한 이 밤 가운데 횃불을 들고 온 이 경비대원들은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깨닫고 곧 그를 잡아갑니다. 이에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왔던 베드로만이 멀찍이서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또다시 장면이 옮겨져서요, 이제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께서 마치 강도처럼 아마도 꽁꽁 묶여서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요셉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이 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 계신 장면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아주 추운 날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이 다 이 집 마당 밖에 있는 뜰에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불을 지펴놓고 그 추운 새벽 공기를 피하여서 서로 그 불 주변에 동그랗게 모여서 불을 통해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기 멀찍이 계신 것만 보고 그곳에 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양 그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녀 하나가 베드로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바로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이에 얼마 못 가 그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당신은 분명 저와 함께한 그 당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자, 또다시 두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번째의 이 물음이 있고 나서 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마음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에 그 중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더니 당신은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소? 이것으로 보아 당신은 바로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라고 말하자, 이때는 더 강하게 저주하며 부인하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대목에서 6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말하자 곧 그가 그 말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닭이 곧 울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도 그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그 무릎 꿇고 아마도 그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오늘 6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6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귀에는 닭 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지난 밤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 세 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주님 딴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자신의 그 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 어린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의 그 질문에 나는 이 사람을 모르고 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을 보며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나라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수치감과 무엇보다도 어쩌면 자기의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아마 울려왔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두 가지 마음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해보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한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언제 아셨을까요? 베드로를 제자로 뽑고 3년 동안 보면서 아 얘는 언젠가 나를 배반하겠구나 하고 그때 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이전부터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이 장면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기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갈 이 제자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수제자 삼으셨고 누구보다도 그를 아끼셨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제자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은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도 이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받았던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또다시 그에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랑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63절부터 이제 장면이 또 한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주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울고 있고 지금 붙잡혀온 예수님은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주님을 때리면서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너가 정말 선지자라면 너를 지금 주먹으로 때린 사람이 누구고 너를 몽둥이로 휘둘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얼마나 큰 모욕감을 지금 예수님 앞에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하인들이 또 경비의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몽둥이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이러한 모욕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 주님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것처럼 저는 양 같아서 아무 말씀 없이 이 폭력과 모욕을 다 받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밤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또 폭행당하셨던 그 고통이 끝나고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또 백성의 장로회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신문이 펼쳐지는데요. 한번 말씀 6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 이 공의회는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러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참 희한하죠. 주님은 여태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불보듯 뻔하게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만 읽어봐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주님과 반나절만 얘기했는데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유심히 지켜봤던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펼쳐집니다. 7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가로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7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드러노라 하더라.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정죄를 받으시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십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그를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이유로 그게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모욕과 고통과 또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이 권능의 주님, 이 영광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음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또 남은 우리의 삶 동안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 지난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베드로도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한 이 제자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다른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또 다른 베드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많은 죄악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매질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심은 바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풍성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